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해서 크게 부흥했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부흥을 경험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요나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요나서에 관한 요약을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나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 전체 중에서도 아주 특징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았다가 다시 나오는 참 이상한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2장 2절에서 이 스올의 뱃속 또는 음부의 뱃속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죽음의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서가 이 주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요나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요나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요나의 심정 속에 이루어지는 이 부흥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그거, 그게 바로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1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여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요나의 아들, 여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이름이 들어간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이 말씀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예 처음부터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도 초한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2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그 차이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땅에 붙어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 먼 바다에 있는 무인도와도 같은 그런 형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은혜의 다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심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통해서 비로소 그는 부흥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왕국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삶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부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부흥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어느 고요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쭉 간이 이렇게 펴게 되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 무이 두꺼운 성경 말씀만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에도 성경 말씀이 있고 어느 곳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하다가도 이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의 눈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영의 양식이구나,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쭉 읽어보다가 시편 120편 7편에 있는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뭐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야 이 목사, 네가 아무리 화평을 원한다 할지라도 네가 자꾸 말하면 말싸움이 벌어지고 너는 마음에 화평이라는 것이 사라진다. 알겠어? 쉿!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제가 어저께 아침에 받았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평화를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말라. 어디에서나 그렇지 모릅니다. 또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제함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크게 위로하시면서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때때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에도 이 말씀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면은 그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요나가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는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나오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로서 이 아수르의 온갖 죄악들이 니느웨에 다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그 도시가 폐역한 도시니까 요나를 그 멸망 직전에 있는 니느웨에 보내서 말씀 전하시는 것으로 해서 니느웨 백성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작성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이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거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주 무관심한데 여기에 비해서 요나는 우리와는 달랐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요나가 이 사람이 요나가 뭐가 그렇게 훌륭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뭐가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나가 우리보다 훌륭하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거나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듣기도 한 말씀 때문에 깊이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아, 그 말씀 앞에 직면해서 전 인격과 존재로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다 흘려보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든지 아,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봤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에 대연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잠 못 이루는 게 당연한 거이고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나부터가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닌가 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진노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너무너무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 옛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닐 거야. 뭐 무슨 말씀하신다고 다 그렇게 되나? 뭐 그럴 능력이라도 있으신가? 아,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진노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들어도 태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에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마음의 걱정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면은 그러한 우울증이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울하고 여기 앞에 잠깐 내려놨던 근심 걱정 보따리 저기 나가서 또다시 들고 지고 나가고 그러면은 그 말씀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보다도 기쁨이 먼저 충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말씀. 말씀이 그렇게 써 있긴 하지만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아도 그 말씀이 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관하게 흘러가 버리고 마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나가요 오늘 우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최소한 요나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이 요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요나가 한 것이 뭔가요? 고민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니느웨로 갈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막 고민을 하다가 아, 니느웨로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가 오늘날 스페인 땅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요나는 그 스페인 땅 그 먼 곳으로 가려고 아마 모든 생활을 다 정리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요파 항구에 가가지고 배를 탄 겁니다. 피해서 간 거지요. 왜? 말씀대로 될 줄을 이 요나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파로 가서 배를 타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탁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감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우리보다 요나가 훨씬 더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더 잘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고 할 것이면 그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단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가 없지요. 말씀이 곧 그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진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것이면 여전히 근심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민도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고 그 기쁨과 위로의 말씀도 벌떡 일어나게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니 하면서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호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못 들은 척 그냥 흘려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내 속에서 말씀을 통한 부흥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나면 이제 그때 우리는 진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현실과 내 마음이 순종을 따르지 못해서 불순종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갈등이 여러분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은 여러분 요나의 경우를 보았어요. 이 요나는 지금 불순종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이 말씀대로 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게 됐을 때 왜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면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나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니느웨 가라고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너무너무 혹독하고 잔인하게 그 백성들을 살육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에 칼날이 지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처지에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지금 요나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다 정말 멸망해버리고 말 그럴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그런 사람 그런 말씀은 순종하기 싫어요. 난 거기 가기 싫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시비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한번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해서 아예 니느웨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다는 겁니다. 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 믿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내 합리적인 판단,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익숙한 어떤 삶의 방식들,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들이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에 그 나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래저래 다 모여가지고 인생의 교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올라가서 앉기 때문에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도 따라요. 말씀도 믿어요. 그러나 순종하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장벽이 되어가지고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요 나가 문제란 말씀이에요. 요 나가. 내가 문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정한 이 심령의 부흥을 갈망한다고 할 것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나의 합리적이고 고집스러운 판단이나 경험, 지식을 포함한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걸 이 시간에 다 포기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요구하셨지요. 물론 그렇게 요구하셨지만은 그 전에 요구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한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한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순종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된 제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저 할 말 있어요. 뭔데? 이 길 말고요. 참 좋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가봤는데요. 지금 이 산길로 가면은요 숨도 차고요. 다리도 아프니까 별로 좋은 길이 아닌 것 같고 이 길 말고 좋은 길이 있는데요. 다른 길로 가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의견을 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길이 그렇게 험하고 이 길이 그렇게 불편해도 이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시면은 이 길로 가면 좋을 터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고 난 저 길로 갈 테니까요. 우리 나중에 산 넘어서 저기서 만납시다. No! 여러분 이것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 이런 것들을 이 버리지 못하면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 순종하고 심령의 부흥을 원한다고 할 것이면 내 고집, 나의 오래된 경험, 우리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 심지어는 내가 가진 생각이나 학력까지 이거 다 깡그리 버리는 결단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기 이력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고학력자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남은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은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시간도 절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힘쓰면 끝입니다. 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자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가 있어? 되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베풀라고 합니다. 베풀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이 지경까지 되기까지 자기 책임이 크냐 뭐 이런 거 자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도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할 일이고 나는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라. 그러면 베풀면 그뿐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베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지. 이것저것 되묻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정말 모르는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주신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얻는 이 평안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정면으로 하나님께 맞서면서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육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다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시면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자기의 계획대로 성공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도 갈 수가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다시스에 갔습니까? 못 갔어요. 이 요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스로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을 알았는지 가는 도중에 선원들에게 날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는 다시스가 아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벌 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형벌보다는 그 영혼을 진정으로 붕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요. 이 요나에게 있어서 심령이 부흥되는 은혜의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던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려본 적이 없는 진정으로 영혼을 짓고 회개의 뜻을 담아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왔습니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대항을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그의 심령이 서서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이미 되었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앞의 과정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은 이번에는 그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바뀌어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요나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로 그때 가게 되었어요. 맨 끝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건 뭘 한 겁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흥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처음에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게 됐으니까, 아, 여기에서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깊은 고뇌와 갈등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러한 과정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한테 씨름하다가 순종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개개인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런 부흥을 한번 경험하면 그걸로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완전한, 완벽한 이러한 부흥은 없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여기 그게 어떻게 나타나라고 했느냐고 하면요, 니느웨로 요나가 갔어요.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적어도 사흘 길을 다녀야 골목골목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성읍인데, 요나는 기껏 거기에 가가지고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요나서 3장 3절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가 왜 하루 동안만 다녔을까요? 지금 요나 자기 생각에는 나는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래도 원치 않아하는 자기 생각이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 채워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요나의 마음 그 속 한쪽 귀퉁이에 남아있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오긴 했지만은 사흘이 아니라 하루만 복음 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다녀야 할 터인데 하루만 다녔으니까 3분의 1 순종이요. 기쁨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 부흥되어야 될 부분이, 딱딱한 부분이 요나 속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4장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지람 하시기도 하고 박능구를 통해서 권면하시기도 하고 설득하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르고 다루고 계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 주시면서 설득하시며 꾸지람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시며 일으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부흥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부흥을 말씀을 매개로 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아이고, 10년 전보다 지금 나 딴 사람이 됐지.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1년 전보다 지금의 나는 참 많이 달라졌지.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흥이 목사인 저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말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다 각자 각자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이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될 때 우리 뉴저지 할인교회라는 공동체도 말씀을 통해 부흥하는 귀한 이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책을 들여보다가 또 유튜브도 보다가 참 까다롭기는 하지만 좋은 찬양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입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되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걸고 사는 그러한 사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미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크고 큰 은혜이건만 우리 속에는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지속적으로 저희의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모든 것 중에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우리의 은사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앵업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예배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말씀절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며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